여러분,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9천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최저시급이 5,700원 할 때 일입니다. 당시 제가 담당했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구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니까 이틀 만에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매니저가 대뜸 하는 말이 최저시급을 다 못 채워줄 것 같다. 조금 모자라게 줄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5,700원이 이 시급인데 아마 한 5,000원 정도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선교 회비를 내는 것이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느니 조금 모자라더라도 빨리 일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도 일을 하겠다고 합의를 보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문득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혹시 이거 법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말하지 않냐. 혹시 이게 문제가 되면 그때는 네가 돈을 덜 받은 거를 다 받았다고 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매니저의 말을 전해 들은 그 패스트푸드점 사장님이 우리 청년을 밉게 봤습니다. 법에 걸리면 어쩌지요? 하는 이 질문을 아주 괘씸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 오기를 너 말고 다른 사람 쓸 테니까 너는 나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고용주나 노동주, 이 노동자 사이에서 아주 민감한 합입점입니다. 임금이 높으면 사장님한테 불리하고 또 너무 낮으면 우리 알바생들에게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임금을 정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5,000원밖에 못 주겠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하는 이 사장님의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청년이 호기심으로 묻는 질문을 고깝게 보고 너 같은 거는 필요 없어. 너처럼 말, 너 그런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일할 사람 너 말고도 많아. 이렇게 하면서 그를 잘라버린 것은 최소한 어른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경영자의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속으로 기대하기를 사장님이 차라리 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어떨까. 최저시급 모자라는 거 나도 아는데 그 못 채워줘서 미안하다. 나도 형편이 있어서 그런데 참 부끄럽고 미안하다. 대신에 우리 햄버거는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충분히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합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장님, 어쩌면 이 사장님도 가게를 임대해 준 건물주 앞에서는, 그리고 본사 앞에서는 분명히 약자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약자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약한 자일수록 억압하고 외면하기 쉽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약한 자에게 더 매정하고 또 강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에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에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데 무능력하고 또 사랑하는 데 무감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굶주린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발에 앞에 두고 그 아픔과 상처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 밥그릇 지키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사랑하는 일에 훈련되어 있는지, 또 혹여나 나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감각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소멸해버린 것은 아닌지, 강팍한 사람이 되진 않았는지 우리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마을 저 마을 전도여행 하시다가 지나는 길이었을 겁니다. 바쁜 일정에 제자들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손에 닿는 이 밀이삭을 훑어서 먹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항변한 것이 이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법을 범하지 않소 이렇게 질책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은 것은 율법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밭이지만 손으로 훑어서 이삭을 먹는 정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휼책으로 율법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낯을 대고 이렇게 훔쳐가는 건 안 되고 손으로 훑는 건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 일을 행한 것이 안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노동이 금지되는 날입니다. 구약은 이 안식일법을 어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어겼으면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고 고의로 했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의 목록을 39가지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39대의 채찍을 맞게 했습니다. 여러분 채찍 안 맞아봤죠? 예, 3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은 거를 39대는 맞으면 사실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런 엄중한 맥락에서 오늘 제자들의 행위를 판단하자면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 행위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은 타작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 리스트에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논리가 틀렸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먼저는 구약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시는데 그 장면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성소 안에 비치하는 것으로 일주일마다 이 새떡을 올려놓고 헌떡을 빼옵니다. 그리고 이 헌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이 궁핍하고 굶주린 시절에 이 진설병으로 굶주림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급한 때에 율법을 어긴 다윗이 정죄받지 않은 사례를 드시면서 율법 조항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논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자체를 다른 율법으로 또 반박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떡을 바꿔놓습니다. 이것도 노동한 거죠. 또 매 안식일마다 염소 두 마리를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역시 이것 역시 노동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안식일에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율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어겨도 정죄받지 않았다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그래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나한테는 더 크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논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의 본래의 뜻을 밝히심으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즐겨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 인용한 사람이 좀 경건해 보이고 박식해 보이는 그런 마법과 같은 그런 인용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 있고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뭐 연구하고 인용할 줄만 알았지 그 뜻을 속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뜻에 따라서 실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진설병을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율법에 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아주 궁핍할 때 다윗이 그것을 먹은 것은 자비에 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에 관한 것이지만 배고픈 사람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자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이 말씀의 본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굶주린 사람들을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자 하느라고 굶주린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것을 본의를 넘어서 지나치게 적용하느라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정죄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사건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들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번에도 이들은 안식일법에 집착합니다. 이 안식일법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다 아시면서 이제 평범한 예시를 통해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대개 맹수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축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부분의 율법 해석자들은 그게 안식일이더라도 빠진 가축을 구해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이 가축이 죽어버리거나 병들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인은 큰 재산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게 해석했습니다. 의료 행위는 노동으로 쳐서 일체 하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예외되는 상황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의료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손이 마른 사람, 손이 굳은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내일 해라. 모레 해라.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논리에도 동의하실 수 없었습니다. 가축의 생명과 그것의 경제적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일에도 그걸 구출해내면서 이 환자의 오랜 고통, 이 사람이 손이 마른 채 얼마나 오랜 시절 이 고통받았겠습니까? 그의 한숨과 눈물은 이렇게 쉽게 외면하는 것은 이건 악한 거다. 이렇게 쟁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일부러 많은 사람이 보시는 가운데서 그를 단번에 고쳐주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그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를 정죄하고 고발하려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완악함, 자신들의 무지함이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졌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나누는데 이렇게 무능력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암송하고 인용하는 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말씀이 추구하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감격하는 데 익숙합니다. 매 주일 말씀에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동받은 말씀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수많은 설교자가 있고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설교, 나에게 좋다고 판단되는 설교를 우리가 굳이 골라서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얻는 종교적 위안,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까? 왜 감동적인 설교를 바라는 성도는 그렇게 많은데 감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은 흔치 않은 것입니까? 말씀은 신앙적 위안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랑을 속삭일 때 인용하는 격언이 아니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해하거나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고 밖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을, 사랑할 능력을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는 아주 인색했지만 중요한 재산인 이 가축을 구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를 더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소멸하는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여러분 돈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베푸는 일은 영 돈이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많은 돈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랑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경제적 가치를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돈을 못 보러 하면 미워하게 되고, 형제라도 돈 때문에 다투고 경쟁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돈이 안 되면 그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읽고 연구했을 뿐이지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을 모두 소멸해 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일상에서 모범을 보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7살인 저희 둘째 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온유야, 온유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아빠, 나는 버스기사 아저씨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타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2년 전에 5살 때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요, 아빠 나는 개구리가 되고 싶어 이랬거든요. 하루 종일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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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던 애가 이제는 버스기사가 되고 싶다니까 그게 너무 기특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혹시 돈 많이 버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걸로 여깁니다. 일단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제 자식이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에 유혹받지 않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이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이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제가 기도한 대로 정말 온유한 사람만 될 수 있다면 버스를 몰든지 비행기를 몰든지 탱크를 몰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진 이 사랑의 능력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해서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 능숙하게 사랑하는 사람, 익숙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능숙하게 사랑함으로 익숙하게 긍휼을 베품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노량진 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이 사랑이시고 가장 좋은 것도 사랑인데 이를 너무나 오랫동안 잊어버렸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에 다시 감격하게 하시고 이를 귀히 여기게 하시며 그리고 땅끝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귀로만 듣게 마시고 우리 손발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재정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잃어버린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능숙하게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